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쭤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5월 19일 날에 급하게 연락을 받고서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유한근 집사님 병원으로 다 가는 도중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같은 날 미국에 있는 제 큰형님 같은 분 한 분이 또 소천하셨어요. 그분이 팀 켈러 목사님이십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은 책을 통해서 영적으로 교통하고 많은 영향력을 받았던 이분이 72세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소천 소식을 듣고서 한동안 멍하니 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한 번은 꼭 모셨으면 좋겠다 이런 목회자 중에 한 분이셨고 이렇게 이별을 하니까 뭐 유한근 집사님도 그렇지만은 마음에 참 아픔이 있고 또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안타까움으로 끝나지 않은 것은 그의 삶에 남은 족적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 때문에 그러시죠. 이 팅켈러 목사님이 쓰신 그 유언 가운데 마지막 가족들에게 했던 그 유언의 메시지가 저의 가슴에 좀 살아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를 본향으로 보내주소서. 이런 마지막 말씀을 남겼답니다. 뭐 영어로 하면 이런 것이죠. I'm ready to see Jesus. I can't see. I can't wait to see Jesus. 하고 저의 가슴을 좀 계속 묵상케 했던 단어가 Send me home 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Send me home. 이제 본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저를 놔주십시오. 가족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훈훈하고 참 복된 인생을 살았구나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 방식대로 다시 풀어서 기도 형식으로 한번 해봤는데 이런 것이죠. 주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잘 달린 것 같다. 이제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그리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분의 품에 안기고 싶다. 이제 나 영원히 쉴 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을 제가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 그리고 또 믿음의 여정 다시 마음을 다잡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남대천에 알을 낳기 위하여 평생을 살다가 알을 낳고 죽는 이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잡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길을 기르셔야 되는데요.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간구하는데 좀 거시기 해요. 이제 이런 강구가 뭐냐면은, 선생님,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주셔야 되고 저것은 빼셔야 되고,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게 합당하니까 나도 행복하고 당신도 좋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인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의 기도의 패턴이 되면은 위험합니다. 모든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간구로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은,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절망과 나락으로 빠지게 십상이에요. 그래서 기복이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이제 교훈을 하시죠. 36절 보시면은 주님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 뭘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청을 드려요. 근데 이 간청 자체는 굉장히 좀 주님 보시기엔 답답할 노릇이긴 한데, 이미 한번 대판 싸웠어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에 따라서, 누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 내각을 구성할 때 높은 서열에 올라갈 것인가 할 때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구장을 쭉 묵상하면은 주님께서 두 번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평생 동안 제자들이 세 번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두 번을 다 말씀하시고 나는 자리에 제자들이 와서 질문하는 게, 하나님, 예수님,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내각을 구성해 주십시오.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우매함인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나라,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게 너무나 작고 그리고 너무나 좁고 너무나 유치한 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것을 늘 갈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계산적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3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뭐한다고요? 알지 못한다. 도대체 뭘 구하는지도 모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도 모르면서 구하는구나 하면서 주님이 질문하세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 받을 수 있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잔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보게 되면 이건 일반적인 잔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배를 마시는 죽음의 잔을 의미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데 너 그거 마실 수 있겠어?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그 세례가 아니라 나는 피로 얼룩진 세례를 받을 거야. 너희들 그거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이들이 아직 주님의 말씀의 진의를 모릅니다. 그래서 3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는데, 40절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왜 그거에 연연하냐,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 나라에 다투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열 제자가 듣고 41절을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이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리더자가 되게 되면은 이제 내각을 구성할 텐데, 야고보와 요한이 벌써 퍼스트, 세컨드 자리를 꿰차려고 하니까 열 제자들이 흥분한 거죠. 니네들이 왜 뭐라고 앞섰냐, 이렇게 하면서 자리 다툼을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화를 낸다고 하는 것 자체는 때로는 우리가 의분을 낼 수도 있지만 내가 습관적으로 화를 많이 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내가 통제하려고 할 때 잘 안 되니까 화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비교 우위에 서려고 하다가 보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자꾸 화가 치밀어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불러다가 이르시되, 4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 않냐? 세상의 권력은 권력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힘으로, 돈으로 좌지우지하고, 정의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힘이 세면은 죄를 저지르고도 그냥 수천만 원, 수억을 갖다가 변호사를 사면은 그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의로 주관하고 그 다음에 권세를 부린다.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권세를 부린다. 곧갓 힘 가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 세상의 권력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겠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악한지 몰라요. 저를 비롯하여서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갖고 있는 재산이 갑자기 3배, 4배 뛰었다고 해보세요. 이게 우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권세와 힘보다 100배, 200배의 권세가 주어진다고 하면은 거들먹거리지 않겠어요? 그것이 세상에 주는 돈과 힘과 명예의 다스림인 것이에요. 세상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 오면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들이 세상 방식에 놀아나셔서는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보니까 제가 단호하게 말씀해 볼 테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일부도 그랬지만 요때쯤 아멘이 가장 적더라고요. 섬기고 종되라고 하니까 아멘이 잘 안 나와요. 목사님 또 종이 되라고 또 낮아지라고 더 어디까지 낮아져야 됩니까? 이 말을 하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고 당장 집에 가가지고 왼수대기가 누가 있는데 가서 섬기려니까 힘들고 아멘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음 말씀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45절은 작정하고 아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절 시작.
목숨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감사합니다. 아멘해 주셔서. 우리가 왜 섬기고 종이 되어야 하느냐. 이 45절에 보면 그 45절 초반절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략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이니라. 너희들이 이 세상을 왜 종으로 섬겨야 되느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이 세상을 섬겨서 살아가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다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에 섬기고 종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Because 45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하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그 회를 뜰 때 무슨 회를 좋아하십니까? 광어? 방어? 그 저는 그 제가 수술하는 이후에 몸이 조금 비실비실하니까 한 분이 목사님 저기 이거를 한번 드십시오 해가지고 민어를 한번 사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민어라는 건 처음 봤고요. 민어를 먹으니까 힘이 좀 납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여러분이 회 중에 가장 이제 좋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좋아야 할 회 하나 생선 하나 설명드릴 테니까 따라하세요. 도리어. 이 어종을 즐겨 드셔야 합니다. 향어도 아니고 방어도 아니고 민어도 아니고 도리어를 드셔야 돼요. 도리어 섬기셔야 하고 도리어 종이 되셔야 하고 도리어 죽으셔야 하고 주님이 그렇게 사시려고 사셨어요. 여기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루트론이라는 단어인데 노예나 죄수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노예나 죄수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치르셨다 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막대한 비용, 목숨까지 치르신 이유가 뭘까요? 이사야 9장 2절에 보니까 이걸 크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성경에서 많은 흑암은 딱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악, 두 번째는 무지, 세 번째는 죽음을 뜻할 때 어둠이 깃들었다 얘기를 해요. 악함이 짙었던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무지하였다. 도대체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지 몰랐던 백성이었고 그들은 그렇게 살다 보면 죽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모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 뭐 한다고요? 비추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한 아기를 보내셨다는 얘기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자, 화면을 봅시다. 이 부분도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 독특한 말씀이고요. 여러분 기억하여야 할 말씀인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이 크리스마스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근데 이사야의 메시지는 이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소개를 해요.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것으로 그냥 소개하면 되는데 이사야는 정확히 그 아이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신 바 되었다라는 건 뭐예요? 누가 누구에게 뭘 줬다라는 건 뭐죠? 선물의 개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다. 무엇 때문에요? 흑암에 행하던 자들이, 무지하던 자들이, 악한 자들이, 죽음에 이르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하여 한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다. 여러분 선물로 주셨다 했을 때 선물을 주면은 뭐 해야 됩니까? 받아야죠. 선물은 받아야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을 안 받으면 여러분 선물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도 받으셔야 되죠. 근데 때로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좀 껄쩍지근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참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 친구가 와가지고 거들먹거리면서 돈을 몇 푼 주면서 야 이겨 힘내 하고 그냥 돈을 툭 던지고 왔습니다. 참 받기 어렵죠. 자존심 다 구겨집니다. 선물이 와가지고 딱 보니까 책이에요. 책 제목이 세 권이 왔는데 가정해봅시다. 첫 번째 제목 살과의 전쟁, 두 번째 제목 이기심을 퇴치하라, 세 번째 제목 찌질함에서 벗어나기. 이게 도대체 선물인가? 이 선물을 선물로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살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이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찌질했나? 기분은 나쁘지만 책을 들춰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찌질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살과의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열어보지 않거나 받지 않으면 그것은 선물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낳게 하셨고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바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선물을 열어보기 전에 나의 상태를 보셔야 하는 것이죠. 내 자존심을 다 버려야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첫째, 나는 내 죄를 스스로 이길 수 없는, 내가 지은 죄를 자정할 수 없는 능력이 나에게 없음을 알고 회개함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그 선물을 받으려면. 두 번째,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룰 수 없는 무능력함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선물다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빛을 경험하고자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밑바닥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그곳에 있는 영광스러운 빛을 그제서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세상의 부한 마음으로 권세와 힘을 가지고 부리던 심정으로는 하나님의 빛을 경험할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라는 이 학자가 이 부분을 잘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성육신은 새로운 핵심 원리를 보여준다. 참으로 높으신 분이 낮은 대로 임하시는 능력이요. 지극히 크신 분이 지극히 작은 자를 품으시는 능력이다. 그 크신 분이 도처에 작은 자들 안에 들어가시는 이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위대한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 C.S. 루이스가 하나님을 크신 분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참 크시다. 그 크신 분이 성육신되어 작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거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노래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어떻게 느낍니까? 제가 주중에 그 동영상으로 하나 봤던 그 우주여행이라고 하는 그 동영상을 봤는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제 마음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동영상을 봐주시죠. 처음부터 다시 해주시죠. 소리가 안 납니다. 하세요. 그냥 우주공간의 광속은 과연 어느 정도의 속도일까요? 지금부터 아름다운 푸른 행성 지구를 마주보면서
광속으로 벗어나 보겠습니다.
지구를 벗어났습니다.
지구가 푸른 점이 되고 지구의 위성인 달이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현재 광속으로 우주공간을 헤엄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양입니다. 현재 빛의 속도로 태양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중입니다. 태양은 지구로부터 1억 4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빛의 속도로 약 8분이 걸려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제 빛의 속도의 100배의 속력으로 속도를 올려보겠습니다. 순식간에 태양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섬간 공간에 진입하였습니다. 우리가 있던 태양계가 한없이 작아져 모습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릅니다. 여기서 100배 더 속도를 올려 빛의 속도에 1만 배로 속력을 올려보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화면은 정지 화면이 아니라 무려 초속 30억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속도이자 광속의 만 배입니다. 1초에 지구와 달 사이를 약 10만 번 오갈 수 있는 속도입니다. 그러나 광활한 우주의 섬간 공간에서는 마치 달팽이가 꿈틀 때듯 한없이 느리기만 합니다.
예, 제가 충격을 받았던 장면이에요. 빛의 10만 배 속도로 가는데 저 펼쳐진 별들이 지렁이가 꿈틀거리듯이 그 미묘하게 움직이는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공간은 우리의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그 작은 행성 중에 하나인 지구에 살면서 그 모든 세계를 다 이해하는 것처럼 살고 자기가 힘의 권력자로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창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음의 위대함은 C.S. 루이스의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내려오신다. 지존하신 절대자리 자리에서 시간과 공간과 인류 속으로 내려오신다. 발생학자들의 말이 맞다면 그분은 거기서 더 내려가 인류 이전의 태고적 생명의 단계를 태내에 체험하신다. 그 위대한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감정을 또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태까지 내려오신다.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의 맨 밑바닥까지, 밑바닥과 해저에까지 내려가신다. 하지만 그분이 내려오심은 파멸에 떨어진 온 세상을 이끌고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이다. 감동입니다. 다이버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는 초라하게 벌거벗고 밑을 내려다본 다음 풍덩 입수하여 사라져버립니다. 푸르고 따뜻한 수면을 지나 검고 차가운 물속으로 쑥 내려갑니다. 점증하는 압력을 통과하여 계흙과 습지와 오랜 부식물이 있는 사지로 빨려듭니다. 그러다 그는 색조와 빛이 있는 위쪽으로 다시 솟구치고 마침내 허파가 터지듯한 채로 불쑥 수면을 뚫고 올라옵니다. 손에는 되찾으려 내려갔던 소중한 물건이 물을 뚝뚝 흘리며 들려 있습니다. 이 이미지가 누굽니까? 여러분이라고요. 흑암에 있던 백성들, 무지 속에 있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올리시기 위하여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구의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탄생하셔서 여러분들을 다시 죄악의 흑암에서 일으키시고자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면을 보시죠.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앞두고 항상 마음적으로 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하는 표현, 나의 욕망, 나의 자아를 목사님 또 죽여야 합니까? 모든 것을 또 포기해야 합니까? 또 인내야 합니까? 또 섬겨야 합니까? 낮아져야 합니까? 그런 단어로 들리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과거에 지었던 죄들 중에 들춰내지 못하는, 때로는 상상조차 차기 싫은, 마음속에 저 한 구석에 이 죄 때문에 여러분을 끊임없이 그 괴롭히는 죄책들, 흉악한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다닐 수밖에 없어서 나의 그 양심들, 그리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깊은 상처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런 죄악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뭐냐면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의 나는 다 죽었고 이제 새롭게 주 안에서 태어납니다 라는 찬양과 신앙 고백이 오늘 성만찬임을 믿으십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찬양을, 그분의 위엄을 찬양하는 자리가 바로 성만찬의 자리입니다. 오늘 성만찬을 앞두고 여러분의 자아가 죽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섬김이 뭔지, 종이 되는 것이 뭔지, 죽는 것이 뭔지 깊이 깨닫고 다시 살아나는 이 성만찬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내 자아가 죽게 하옵소서. 과거에 지었던 죄의 욕망, 수많은 갈등들, 내가 속으로 지었던 죄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하여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